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모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4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과 아우로 소개되고 있는데 형은 이름이 뭐라고요? 오홀라. 아우는요? 오홀리바입니다. 형인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아우인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면은 결혼을 한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이 남편, 신랑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죠.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아수르를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영적으로 아주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이고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하였느냐?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영적으로 공고한 그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을 지금 이웃나라 강대국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이죠. 이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를 사모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러한 공고한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고 바쁘고 분주한 삶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빼앗긴 상태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공고한 상태 그때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 상태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지. 미국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을 매년 선정할 때에 2006년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된 것이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 우상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우상을 섬기고 이방 강대국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고한 상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개인 우상 시대에 살고 있는 미국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정도 유라고 하는 오늘 나로서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지. 재물로 인한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자존심도 시기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존심 상하면요 하나님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기도원에서 본 모습입니다. 하루는 바깥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수련회를 왔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뭐 부장 집사하고 교사들이 뭐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언성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언성 높이고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목소리 높이고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이처럼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하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이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버립니다. 의지하였던 자식이나 사람들이 섭섭하기만 하여도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지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가면 마음이 무너지면서 낙심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7년 전에 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였기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지면서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산소에 가서 한동안 머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평생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였지만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신 것 그것이 오히려 또 위로가 됐다.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 그동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그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더욱더 무엇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메말라 있을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나 슬프고 낙심이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때에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숨겨야 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질투도 참 무섭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공공보건대학원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을 권총으로 죽이고 자살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남편을 죽인 이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였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중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을 죽인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만을 사모했고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힘들었지만 다시 남편을 찾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한 겁니다. 이 여인은 배신감을 넘어서서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하였던 남편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지. 이처럼 인간의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지. 에스겔서 23장 22절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고 하였어요. 십계명을 보면은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었는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영적으로 외도한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수도 없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동생인 남유다는 형인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로 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이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형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동생 남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지금 충분히 교훈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인 이 유다가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 당하는 것을 보고 보았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 심하게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질투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부패한 그 유다를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잊어버린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라고 하였어. 우리가 나이 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치매인가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박근사님께서 얘기한 것 잊어버리고 얘기 못하고 또 중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얘기 못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적어야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데는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어떤 부부가 이제 외출할 때가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말이 있답니다. 묻는 것이 있는데 다림질을 하고 다리미를 불 끄고 나왔는가? 제대로 불 끄고 나왔는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늘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리미 끄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면서 또 아내가 묻습니다. 다리미 불 끄고 왔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리미를 가지고 보여줬다는데 아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만큼 건망증이 들고 잘 잊어버려서 이제는 뭔가 자꾸 이렇게 포스트잇에 자꾸 적어야만 실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잊어버림이 일상생활 가운데 뭐 좀 잊어버리는 건망증 정도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도 잊어버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질 때에 지난 일도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주님만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사는 것이지.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랑 40년을 살면서 좋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40년 전 처음에 내가 말했지 않소?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나의 전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당신만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당신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